지난주에 요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박스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즉 요나가 큰 물고기 배속으로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작은 박스에 가두면 안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 요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나 이야기를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나의 스토리에 비유하는 이유나 그 목적을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는 선교를 거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갔죠. 오늘 제가 슬라이드에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그 위험한 나라, 니느웨와 같은 나라로 배를 타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더 큰 나라에서는 아편이라는 문제로 온 나라가 망하게 될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토마스 선교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 전에 1842년이니까 한 24년 전에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그 대국 청나라가 영국에게 땅을 뺏긴 건 아니지만 굴욕적으로 홍콩과 마카오 지역, 그 광동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죠.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통상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 토마스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분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도시 두 개가 있고 꿀뚝이 있는 거 보니까 도처로도 가고 전기 엔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큰 배였었습니다. 상선이에요. 이 배가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저 배 안에는 그 목화 면제품, 그 다음에 주석, 한국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죠. 유리제품, 한국에서는 귀한 물건들인데 그것을 싣고 우리 장사 좀 하겠으니까 이야기 좀 하자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원군은 우리 조선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나는 아주 금령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세양도 많지 않았어요. 아편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군함 대동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 같으면 페리 제독이 가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그것도 다 군함이 가서 다 했어요. 그런데 군함이 가기 전에 물론 상선이 가서 무역을 하자고 했는데 이 상선이 중무장을 하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상한 큰 배가 서양배가 오니까 그 배를 이제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추적하다가 그 배에게 오히려 나포가 돼버려요. 우리 한국 관리가 잡히게 돼버렸어요.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뭐 실랑이가 있었겠죠. 잡혀있는 우리 인질 관리를 구출해야 되니까 구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았겠어요? 그 육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배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죠. 토마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관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질을 잡고 있었으니까 화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강가에서 소리치고 돌을 던지고 막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 상선에서 포를 쏘아버려요. 강변으로. 그러고 나서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7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가 잘 안 가르쳐줘요. 한국 교회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선교하러 왔는데 한국 조정에서 격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지 복잡한 실랑이가 있고 자극이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7명이나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되자 그 다음 사진에 있는 이 평양 감사 박규수라는 분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화공 이렇게 조그만한 배에다가 집석을 많이 싣고 거기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타서 이제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박규수라는 분은 할아버지가 박지원으로서 북학파에 실력 있으신 분이고 존경을 받으신 분의 그 집안의 출신인데 개화를 굉장히 주장하는 분이죠. 박규수라는 분은 관찰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본래는 아니었는데 양민이 죽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크리스천 버전과 코리안 가버먼트 버전 스토리가 상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에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고 그분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요나와 같이 선교지를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자원해서 온 그 사람을 높이는 추앙하는 스토리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60년 후에 1920몇년 28년쯤 돼요. 이 사건을 누가 리포트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추앙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러나 한국 조정의 리포트를 제가 일주일 내내 고종실록을 들춰보고 박규수를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리포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아주 실랭이가 있었더라고요. 실랭이가 있고 결국은 인명사 피해가 나고 그렇게 끔찍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와 또 한 사람이 그 불탄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이제 나오다가 평양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한테 다 사로잡힙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면 살해를 당하게 되죠. 평양 시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특별히 7명의 가족들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와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가 불타고 선교사가 죽는 스토리를 통해서 선교가 뭐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오리지널 리포트가 올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습니다는데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배에서 그 성경을 뿌렸다고 배하고 가고 얼마나 물겠어요. 그게 던져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과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죽기 전에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앞에 살려달라고도 했을 것이고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성경을 이제 건네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 자체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토마스 그 선교국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상선인데 중무장한 선박에 조선에 간다는 것은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 즉 선교를 해야 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젊고 나는 정치를 아직 모릅니다. 토마스가 30살도 안 됐어요. 28살밖에 안 됐어요. 나는 복음만 전파할 뿐이다 라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군함을 이용했어. 이미 불란스에 함대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그 함대가 중국 난진 또 난동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한국을 못 오고 좀 기다렸다가 온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조선의 양민들이 그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죽기도 하고 통상만 하고 돌아가면 돈 좀 벌 줄 알고 따라왔던 선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배를 소유한 사람이나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중무장한 함포를 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오가는 그러한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교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60몇 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과장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면서 그 탈레반, 그 잔혹한 회교도들한테 끌려가서 잡혀 죽은 선교 자원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회교 사원 앞에 가서 땅밟기를 해요. 굉장히 모독적인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60년 후에 1920년대 그런 리포트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과장되게 된 그러한 신학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200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또 한 70년 후에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선교의 방법을 고집해 왔다는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이 없어요. 촛불이 없는데 그 촛불을 훔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죄다라고 가르쳐 준대요. 우리는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 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의 방식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방식은 피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 아, 저 사람들 망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잘못이지만 토마스와 같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국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동전의 양면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를 바라볼 때 평양감사 박 교수의 관점과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자기가 죽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그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시죠.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너무나 좋아했는지 아니면 작가들이 그런 표현 쓰기를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로 네가 이런 일을 향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이거예요. 헤롯 성전이죠. 지었다는 말은 레노베이션 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사실 그렇죠. 지금도 캐톨릭 성당, 유명한 성당도 보면 뉴욕이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뭐 백 몇십 년 프로젝트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 레노베이션 하고 있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발언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성전을 한 번씩 가다가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갈릴리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촌 사람이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와우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와우 하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이 이슈는 조그마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을 큰 그림으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로 치면은 예수님하고 이 성전하고 충돌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들과 격돌했기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듯이 이 시나리오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속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자꾸 아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디 여행 가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유대인하고 말다툼도 좀 하시고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충돌 속에 이 성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시다시피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저게 조그만한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제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럭처하고는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리스나 로마의 구조물 보십시오. 이게 뭐 얼마나 커요. 뭐 조그만하죠. 뭐. 훅 부르면 날아가는 듯한 그 조그만한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저 조그만한 성전이 제사장도 품을 수 있고 성전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전과 예수님과 클래시하는 그 과정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죠. 성전은 틀렸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듯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임을 받으심은 성전의 파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나리오의 극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줄기차게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 스스로가 적용을 하려면은 이렇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보고 야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야 네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고 이 미친 녀석아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봐야 그 뭐 권세가 뚱뚱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봐야 먹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화가 나서 가야바가 너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 당신이 말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입장인데 뭐 인자가 누군지는 뭐 우리는 지금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과 가야바와 그 옆에 있는 그 코르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인자를 하면 무슨 말인가 다 압니다. 자기들의 언어니까. 신문을 하고 있고 그 문이 있다고 치면은 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구름 타고 인자가 내려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이들 만화 보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은 누가 읽어봐도 이런 말이에요. 그 인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그 인자가 권좌에 앉는 것이다.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은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3인칭을 사용해버렸죠. 인자라는 게 자기가 마치 아닌 듯이. 그러나 그럴 어법이 있잖아요. 보통 그 사람은 University of 뭐 어디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소개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소개를 그렇게 한 것이죠. 3인칭으로 인자가.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십시다. 이것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만화를 가져왔어요. 다니엘은 누군가 하면은 포로로서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출중한 사람이라서 포로 지역에 다스리는 그 왕 앞에서 수종도는 굉장히 높은 관료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본토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이 왕이 내리는 조서에 왕 외에는 다른데 절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라고 야외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스토리가 좀 비슷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는 이야기. 다니엘도 굴 속에 사자가 삼키면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저 사자 입을 다 봉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았어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걸 왕이 보고 놀라는 것이죠. 아니 다니엘이 살아있구나. 사실은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끌어내라고 해가지고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다. 내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인정한다는 말을 제가 좀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Vindicate. 다니엘이 모함을 받다가 건짐을 받아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옳구나 라는 Vindicate 그걸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니엘을 왕보다 한 단계 바로 밑에 요즘은 지금 국무총리의 위치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스토리예요. 요셉이 구름탱이에 빠졌다가 모함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고 그 왕의 위기를 다 모면하게 도와주자 세컨드맨이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 히브리 사상 혹은 중동 지역에서의 사상에서 첫 번째 파워가 있는 권자 있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제2인자가 되듯이 다니엘이 제2인자가 되듯이 하는 그 장면이 이 사자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The Son of Man and the Ancient of Days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Ancient of Days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용입니다. 대체 언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도 아니에요. 인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꿈이니까 환상이니까 똑같이 있을 필요는 없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The Ancient of Days 이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에스코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왕한테 인도가 됐다는 것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옆에 서면서 그래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굴 속이고 땅속 밑이에요. 뭐 끝인데요. 그리고 저 위에 왕이 건지는 것이 왕 앞으로 인도돼가지고 지금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니엘이 재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앉아있고 다니엘이 서가입니다. 통치자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통치자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로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앞에 그 관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저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언제부터? 나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이게 너무나 이게 도식적으로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잘 못하시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만 혹은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모든 그림 시나리오 속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 그림을 따라서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등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가야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자신은 죽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두 번 나왔죠. 요나의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은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등극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입정이 되는 것이죠. Vindicated. 어떻게? 지금 있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일어나고 살아나 부활하는 그런 역전의 관계로 아니 새롭게 정의가 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죠.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이 의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몸이 일어섬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시작됨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성전은 건물 성전은 예수님 성전에 대한 사인포스트입니다. 사인포스트. 우리 집에서 파블릭스 쇼핑으로 가려면 I4를 타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파블릭스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사인포스트를 무조건 보고 가야 돼요. 옛날 뭐 지도 있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이정표. 그런데 내가 이정표를 잘못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려요.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실제로 저지르는 잘못인데 그냥 아 이거 일로 가면 되겠지 하고 또 왼쪽으로 또 가요. 그럼 왼쪽으로 이게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한 그 턴이 그 다음 지점에 가서 또 턴할 때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인포스트 성전이 있고 진짜 성전 예수님이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해독을 해석을 잘못하면 터닝 포인트의 판단을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 그림 예수님이 옆에 에스코트를 받아서 진짜 왕에게 인도함을 받는 이 그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테반도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클라이맥스도 이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한다. 본래 성전의 고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God lives in the temple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어서 그 안에 주무신다. 혹은 뭐 잠도 자시고 뭐 밥도 먹으시고 생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내려와셔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늘로 대변한다면 성전은 땅을 대변할 수 있고 땅과 하늘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고백과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늘과 땅이 만난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